제6편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함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이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아주 깊은 뜻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여러 가지 깨달음과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그 꿈속에 나타난 신상 그리고 그 해석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정말 깊은 감동, 감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먼저 배우셨던 내용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너희 하나님이 모든 신 중의 신이다 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감동이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 후에 다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신상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당신을 가리키는 그 금으로 된 머리가 언젠가는 은나라에게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망하다니, 내가 죽다니. 그래서 이제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땅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 뜻은 말할 것도 없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말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 신상의 준공식 혹은 낙성식에 나라의 모든 그 관리들,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 순서 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면 다 엎드려가지고 그 신상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집어던져서 죽여버리겠다. 이 당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권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고자 하면 하는 겁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이제 신호음악이 나왔고 뭐 다 엎드려졌습니다. 싫던 좋던지 간에 안 엎드리면 뭐 당장 죽는 것도 문제지만 그 불 속에서 뜨겁게 고생할 생각을 하면 그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냥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다니엘이 왜 이 현장에 없었는지 그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긴급한 일로 출장을 갔든지 혹은 왕이 이 아끼고 총애하는 다니엘을 그런 자리에 세웠다가 다니엘이 만약에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안 들으면 같이 죽여야 되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너는 무엇을 해라 하고 별도로 지시하고 못 나오게 하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은 선악의 싸움에서 선과 악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드디어 악이 선을 불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악이 선을 불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선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출함을 받았고 왕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3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넷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다니엘 3장 전체 내용이 네 부분으로 이렇게 대략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8절부터 18절까지는 신실한 히브리 세 청년들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서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절부터 25절까지는 그 히브리 세 청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불타는 풀무에서 구출되는 극적인 장면이 이 세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구출된 후에 느부갓네살의 고백 그리고 그의 조서 히브리 청년들이 높임을 받는 감동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네 부분을 좀 하나씩 분석하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우고 절하도록 요구했던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이제 보통 한 규빗으로 합니다. 한 규빗. 보통 한 45cm 내지 50cm를 이제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60규빗이고 광, 이 폭은 6규빗입니다. 폭은 6규빗. 세워서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온갖 지도자급에 관련된 관리들은 다 모았습니다. 여기 뭐 여러 종류의 그 계급이 나오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의 모든 관원들. 참 이렇게 계급을 상세하게 기록한 성경절이 없어요. 근데 아마 다니엘이 워낙 나라의 모든 살림을 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계급을 아마 낱낱이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불러 모아서 그 신상의 낙성식에 다 참여시켰고, 이제 여기 악기들이 또 나오죠. 5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이게 그 나라의 그 총관리, 총리격의 일을 했던 다니엘이 아니면 이런 생생한 세부적인 묘사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오케스트라의, 그 당시 오케스트라의 그 악기 이름까지 다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이제 그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나오면 이제 절하는 겁니다. 절하지 않으면 이제 죽게 돼 있었고, 36페이지 제일 상단에 7절에 보면, 7절 마지막 부분에 그 소리가 나자 모든 그 나라의 방백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런 장면입니다. 우선 신상의 크기가 60규빗이면 약 27m, 60규빗이면 아니에요. 60 곱하기 45cm를 해야 돼요. 1규빗이 45cm니까 1규빗이니까 대략 45, 50이니까 60규빗이라면 거기다가 45를 곱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27m 정도 되는 거예요. 예, 27m. 그렇죠? 높이가 27m고 폭이 6규 빗이니까 높이 10분의 1 아닙니까? 그러니까 2.7m 정도. 이게 45로 한 것입니다. 27m, 2.7m. 이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너무 뚱뚱하게 한 것이고, 실제로 하면은 이 폭의 10배예요, 10배. 이 폭의 높이가 10배니까 얼른 얼핏 생각하면 균형이 전혀 안 잡힌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밑에 깔아놓은 받침대 높이를 포함해서 여기 이제 세워진 신상이 전체가 27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뒤에서까지 다 보려면은 높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바닥에 내려가면 뒤에 분들이 조금 안 보여요. 이만큼이. 그래서 조금 높이 올라와야 이제 뒤에서도 힘 안 들이고 보일 수 있듯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대한 이것을 다 그냥 그 금덩어리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금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금이 가장 흔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이것을 어디에 세웠다고 했는가 하면 두라 평지에 세웠다고 했죠. 이 두라 평지는 현대 그 나라로 하면 이라크 쪽이거든요. 옛날에 바벨론이. 그 이라크 주민들의 어떤 전해져 온 견해에 보면 이것이 현재 그 이라크의 큰 유전의 중심부에 있는 키르크루라고 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라 평지가. 이 참석자들의 계급을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누가 모였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썩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높은 관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총독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수령이라고 하는 계급은 도를 다스리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관직이고, 이 도백도 아마 거의 버금가는 뭐 차관급 정도의 높은 관직입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뜻은 고문관입니다. 이 고문관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걸 재판관으로 번역을 했고, 이것은 일반적인 그저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라기보다는 그보다는 조금 높은 관직에 있는, 아마도 우리 현대로 말하면 헌법을 다루는 재판소의 그 관리들, 그런 사람들로 봅니다. 재무관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저 문자 그대로 그 재정계통, 나라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높은 고위 관리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모사라는 계급은 원래 그 말의 의미는 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벌을 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모사는.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그 판사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법률사라는 계급이 또 나오는데, 이것은 보안관 혹은 경찰관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인데,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들, 아마 고급 경찰 간부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원들은 모든 하급 관리들 전체를 다 통칭해서 관원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왕의 호출이니까 또 안 갈 수도 없는 겁니다. 다 모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반포하는 자가 그렇게 나오죠. 반포하는 자가 4절에 보면 크게 외쳐서 가로되, 큰 소리를 아마 질렀겠죠. 이제 너희가 악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다 엎드려서 신상에게 절하라. 이건 왕의 명령이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릴 것이다. 이 정도 했으면 아마 그 아무도 그 앞에 그냥 꼿꼿하게 서 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왕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좀 영적인 차원에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교훈을 한두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일은 지금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 절하도록 하는 이 일은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온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실을 알려준 이후에 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2장의 경험 속에서 자기네 나라가 언젠가는 망할 것이라는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기간을 연장해 보고 싶은 충동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적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다행히 최근에 대형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어떤 그 점토판, 옛날에는 이제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점토에다가 이제 찍어서 글자를 이제 보존하고 그 문서가 이제 점토판으로 많이 보관이 되어 있죠. 그 점토판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연대기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밑에 있는 그 인용문을 보면 신상을 세우게 된 배경과 동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아카드 왕, 아카드는 그 신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왕 제10년, 이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있어요. 제10년, 그의 땅에서, 그 나라에서 제9월로부터 10월까지 아카드의 반역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신바벨론 제국 자체에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반란이 일어났고 어느 왕 시대에? 아니야. 아카드 왕은 이제 아카드가 신바벨론이기 때문에 신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10년에 그런 반역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은 무기를 가지고 그 자신의 군대 가운데 다수를 죽였다. 그 자신의 손으로 그의 원수를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일부 군인층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 반란이 일어난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직접 나서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왕들은요, 그냥 그 무기력한,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단한 장군들이기 때문에 본인 자체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싸움도 잘하고. 어쨌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체적으로 일어난 그 반역을 그렇게 진압을 해버렸고 그때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10년이니까 연대로 말하면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해를 대개 주전 605년 이렇게 왕위에 오른 것하고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간 것하고 거의 비슷한 해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05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고 이때로부터 얼마 후에 반역이 있었습니까? 네, 10년 후에 반역이 있었으니까 이건 주전 BC 595년경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595년, 여기 이제 9월과 10월이라고 그랬죠? 9월과 10월인데, 요즘 현대 달력으로 하면은 12월과 그 다음에 1월이에요. 그러니까 595년 12월과 591로 가면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한 해 1로 가면은? 예, 그래서 1월. 이때에 이제 반역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참 이런 연대가 나오니까 성경이 대단히 더 확실해져요.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으면 예레미야 5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 왕이 이 신상을 왜 세우는지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될 만한 배경입니다. 요즘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밝혀냈어요. 59절 유다 왕 시드기야 몇 년에?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자 이때에 지금 시드기야 왕 4년이 언젠가 하면 이 기간입니다. 594년입니다. 예? 시드기야 왕 4년이면은 이것이 연대로 594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언제 바벨론에 간 겁니까? 네리아 여기 스라야와 함께 언제 바벨론에 갔어요? 반역이 있은 직후에 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예? 연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호출당해서 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호출해서 갈 때는 대체로 이제 왜 호출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가면은 대체로 이제 그 지배하는 나라에서 그동안 너희가 1년에 얼마씩 바쳤는데 좀 더 올려 바쳐라. 네? 아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런 어떤 새로운 시도가 있을 때 왕들을 불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 왕에게 호출되어 가는 스라야와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왕하고 스라야가 둘이 이제 바벨론에 이제 호출돼서 가는 겁니다. 왕에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가 하면은 가가지고 그렇게 굽실굽실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60절부터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는 뭐였다고 그래서 시종장. 시종장. 그러니까 이제 그 시종을 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인가 봐요. 스레야가. 수석 비서관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간 거예요. 1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다 써서 줬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가서 바벨론 왕에게 단단히 얘기하라. 당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오. 하고 그 읽은 다음에 그 읽은 책을 묶어가지고 거기다 돌을 매달아가지고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형제를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거는 이런 배경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당시 표현. 정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형제를 마음 상해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물속에 빠져가지고 올라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형제를 이제 실족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경계하셨습니다. 지금 그와 비슷한 배경이 여기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국에서 있었던 반역 직후에 어떤 일을 했겠는가? 우선 자기의 자리에 위태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지금 요 소문이 바깥 나라에 가면은 그 속국들까지도 지금 여러 나라를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조공을 받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아주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속국으로 다스리던 나라의 왕들을 데려다가 다시 재교육시키는 겁니다. 너희들 뭐 꼼짝하면 재미없어. 그러니 내가 그런 대로 잘 봐줄 테니까 절대로 그 뭐 반란은 꿈에도 생각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잘 지내 하고 이제 그 각 나라의 왕들에게 한번 재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의 반합을 진압은 했지만 불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불씨가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올라오면 불씨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의 속국들도 제압을 함과 동시에 국내의 모든 그 정치적으로 이상한 분위기를 완전히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아마 이 시도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동상을 세워놓고 그 반란을 일으킬 만한 관리들 다 불러 모아다가 한번 꿇어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보면 느부갓네살이 왜 이 신상 동상을 세우게 되었고 어떤 배경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더 근거 있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이 그냥 말만 왕일 뿐이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괜히 뭐 이렇게 뭐 옷을 입고 뭐 자리가 올라와서 큰 의자 앉아가지고 뭐 그렇게 꾸며놔서 그렇지. 뭐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심정은, 그 마음은 어쩌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불안하고 초조하고 약간 폭력적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심리를 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확실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과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고 잠시 후에 다시 전형적인 죄인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자기 중심, 자기 권력을 높이고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자기를 높이는 일을 또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시로 이러한 위험에 빠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고 결심은 잔뜩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은 그냥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또 그냥 자기 욕심 채리고 자기 화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냥 성경은 잘 안 보고 텔레비전만 많이 보고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항상 몸부림쳐야 이게 썩지가 않아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경외심을 갖게 됐을 때에 누가 제일 기분 나빴고 불쾌감을 가졌고 긴장했는가 하면 사탄입니다. 지금 사탄은 느부갓네살을 자기의 수하에서 움직여가고 있는데 아 이것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외를 하니 참 사단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즉시 그의 본성을 충동시켜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세우게 하고 또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두목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단의 전략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의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의 대단히 중심에 들어있어요. 결국 우상은 자기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길 때 그 다른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이 생기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절하는 사건 속에서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히브리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3장 8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제 다 엎드려졌는데 아마도 다니엘의 세 친구 근처에서 같이 일하던 방백들, 관리들은 막 옆으로 살짝 다니엘 세 친구는 저를 하나하나 봤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들이 살아가던 방법이 자기들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것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보니까 역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 청년들이겠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하나의 그저 통상적인 인사지요.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로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참 서론이 길어요. 지금 왕이 내린 명령을 왕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누구를 잡으려고? 예, 이 세 청년, 유다 세 청년을 잡기 위해서 먼저 왕이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기 읽었죠? 12절.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의 성지를 계속 돋구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그 사람들을 평소에 워낙 잘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왕의 그 분노를 자꾸 자극을 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그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끌어오라 이거예요. 끌어왔습니다.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정말 너희들이 그랬느냐? 이제라도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이 신호가 나오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절하면 지나간 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뭐 한번 너희가 그랬지만 다시 기회를 주마. 그러면 절만 한번 해라. 넣을 것이니 만일 절하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너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절 안 하면. 그러니까 절해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만일 왕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뭐 굉장한 적을 만난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나이는 지금 대략 한 27, 8세. 아주 어린 청년들입니다. 왜 27, 8세인가 또 그러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잡혀갈 때 나이가 17, 8세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지났으니까 한 10살 더 먹은 거예요. 일단 이 뭐 내용은 대충 우리가 봤으니까 내용을 조금 더 분석해 보십시다. 교재 38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친구를 참소, 고소하고 나온 사람들을 갈대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갈대아인. 이 갈대아인들은 그 당시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던 지배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나라가 그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36년 동안 이제 압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통치를 안 하고 누가 했습니까? 일본 사람이 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바벨론 본토인들이 하지 않고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자기의 신을, 이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신사 참배를 요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하면 막 가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관리들 중에, 신사 참배, 일본의 관리들이 한국에서 그래도 선발돼서 꽤 높은 관직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일본 관리들이 신사 참배 안 한 한국 관리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모양이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다니엘 세 친구도 역시 본토인은 물론 아니지만 신사 참배하지 않은 것을 그 나라의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을 이제 고발한 거예요. 여기 참소한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람어로 원뜻을 깊이 이제 살펴보면 지금 이 본문은 다니엘서 2장 아람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거기부터 어디까지 아람어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7장 마지막 절까지 아람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아람어입니다. 3장도 아람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참소라고 하는 말에 대한 아람어의 원뜻은 저들이 뭐뭇의 한 조각을 먹었다 혹은 저들이 뭐뭇을 물었다.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하면 저들이 누구누구를 비방했다, 저들이 어떤 것을 주장했다, 저들이 누구를 고소했다, 그렇게 이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제세 청년을 고소했습니다. 왕에게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할 때에 이 고소자들이 뭐라고 이제 시작했는가 하면은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그랬어요. 언제 세웠습니까? 언제 왕이 그들에게 높은 관직을 줬습니까? 아, 다니엘이 꿈 해석하고 난 후에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관직을 주니까 다니엘이 뭘 부탁했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좀 잘 좀 돌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 친구들에게도 높은 관직을 줘서 도를 다스리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 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포로로 잡혀온 그 것들을 쉽게 말하면 아니 그럼 갑자기 그냥 무슨 도지사를 시키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그걸 마음에 두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걸려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그 왕이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때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왜 저런 사람들에게 높은 관직을 줍니까? 이제 왕도 약간 간접적으로 이제 질책을 하면서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발을 하는데, 아, 그냥 저 사람들이 절을 해야 될 시간에 절을 안 합니다 하면 고소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세 가지를 이제 들춰내는 거예요. 첫째,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둘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셋째,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제일 왕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입니까?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왕이 섬기고 왕이 섬기라고 권장하는 신도 안 섬기고 말이에요. 평소에 그러더니 마침내 이 절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세 청년을 이제 불러왔죠. 분노와 염려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화도 났지만 평소에 워낙 유능하고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다시 조금 거꾸로 올라가서 그 다른 사람이 다 엎드려졌을 때 그냥 서 있던 이 세 사람의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저런 회의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사회하는 의장이 상당히 그쪽으로 하고 싶고 그 일을 그 다음에 거기 회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건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러이러한 피해가 우려되고 내 생각엔 아니에요. 근데 대세는 절로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토의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찬성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하면 한 90% 95%가 들었다 이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하면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탁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 이것은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터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옳고 분명히 이렇게 해야 바른 것이지만 분위기와 대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그래도 그런 사람 조금 나은 사람이고 아예 옳지 않은 대세에 휩쓸려버려가지고 자기도 그쪽으로 넘어지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엎드려집니다.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엎드려져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 엎드려진 자리에서 서 있는 모습, 그것이 결국 진리를 끝까지 찾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제 왕이 그들을 불러다 놓고 보니 죽이기는 아깝고 그래서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거는 이제 다른 성경절을 보면 정말 그랬느냐. 영어 성경에는 Is it tru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이냐? 이 고발하는 사람들의 고발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만약에 평소에 말썽이나 부리고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 걸려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의 기회가 뭡니까? 혹시 또 취소할까봐 그냥 바로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은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냐? 다시 한번 해보자.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신호음악이 나오면 절하라.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야, 내 체면도 좀 생각해봐라. 아, 내가 죽이겠다고 했는데 안 죽일 수 있냐 말이야. 너희들 내 체면을 봐서라도 그냥 뭐 엎드려서 그냥 딴 생각 해도 괜찮아. 그냥 좀 엎드려만 줘. 여러분이나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참, 왕이, 참, 왕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니, 참 황송합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몸을 낮춰가지고, 신발 끝매는 척하고, 그렇게 그냥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왕이, 그래. 그렇게, 그 정도라도 좀 해줘라.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앉아 있어도 표시 나죠. 다 엎드려, 엎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그 앤드류스 대학의 교수 한 분이 상당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그 바티칸에 한번 이제 관광을 갔는데 그날 마침 그 교황이 그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이제 미사를 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냥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교황을 향해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인사하는데 자기는 인사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전체가 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 있기가 굉장히 어렵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싶더래요, 이렇게. 무릎을 낮춰가지고 요 머리끝이라도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간신히 참았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 뭐,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뭐,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죽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그 신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러한 신념과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계시록 13장과 비교해서 약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